대다수의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면은 그 좋은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잘 기억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빨리 잊고 싶어하는 그런 면을 많이 보게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고 쉽게 잃어버립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 갚을 일, 이런 것들을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지 않을 것들, 안 좋은 일들, 원수 갚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감사해야 할 일, 은혜의 일들, 소중한 일들을 쉽게 너무나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을 소중히 못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이거 비극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수밖에 없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상황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을 하는지, 1절을 보면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럽니다.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이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2, 3절에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을 열두 개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숙할 곳에 두고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 이돌 열둘 돌이 특별히 어떤 중대한 어떤 돌 자체가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돌 열둘을 세우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요단강에서 채취한 그 돌의 어떤 중요도가 있어서 그 열둘 돌을 가지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돌 자체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바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돌 열두 돌의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돌 열두 돌을 어디에서 취하냐면은 요단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한 곳이 바로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곳인데, 이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단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요단강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다 발을 요단강에다가 탁 댔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물이 마르고 흘렀던 물이 끊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해서 전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요단강을 도와할 수 있도록 이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곳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한 지역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임재 현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돌을 채취한 것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도와하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도와하는 이 사건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이 인간들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돌 12개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발 밑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그 광야를 행진하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 같은 요단강 도와 같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시키는 것은 바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섭리로 인해서 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 삶의 자체가 우리가 노력을 했다 해도 그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섭리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 것조차도 배후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노력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것을 배제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 굳게 선 그곳에서 열두 돌을 취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친히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열두 돌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추에이션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요단을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열두 돌을 취하는 이 사건이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이러한 임재 현장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 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1절에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급했어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막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 열두 사람을 택하고 더 굳게 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열두를 취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열두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는 백성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쉽게 잊어버리고 잘 까먹어버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요단강 도하라는 이러한 사건에 필적할 수 있는 사건이 1세대들에게는 홍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자세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는 사실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다니까. 근데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말했는지를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왔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반응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애굽의 그 병사들이 그들을 쫓죠. 쫓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저기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주 폭언을 합니다. 모세한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마라라는 이제 광야로 마라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곳이 지명 이름이 뭐냐면 쓰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물이 써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떤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거기다 던지게 되니까 그 쓴 물이 달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그 물을 달게 해서 먹게 마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원망을 해요. 원망. 그 또 지나가가지고 하나님 역사에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아시스 같은 데서 마음껏 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지나가면은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아 우리에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없고 뭐가 없고 애굽에서 즐겼던 그 음식과 과일들과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홍해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것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런 엄청난 죄를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여줍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대표적인 죄악상들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했던 거, 그러다가 죽었던 거, 그리고 원망했던 거, 이런 죄악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먹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여준 그 기적은 그냥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신앙이 아니죠.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고 그 기적과 나의 신앙과는 어떤 연관성이 없고 그 기적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납니다. 나의 불신앙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텐데, 이적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요. 그 기적을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을 때, 근데 민수기 1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적은 이적으로 끝났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이적은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불신앙은 계속해서 불신앙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죽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이제 다시 그 나사, 거지 나사라고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줘서 이제 자기 가족에게 보내주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가 선지자가 있다. 모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에르투 반응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까?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보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어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횟수에 이런 거 어떤 그런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무엇이냐? 아니,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표적을 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내가 봐도, 기사와 이적을 내가 봐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아까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한 거, 임재의 현장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o not repeat the same mistake as your forefather did in the past.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행했던 똑같은 미스테이크, 실수와 죄악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요번 마음은 안 되겠다.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즉시로 개입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돌 열두를 세워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분이 행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해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은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바입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분의 역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인식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친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 나의 사람의 역사나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전 과정, 구원받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과정을 개입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인정하시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적은 기적이고 나는 나다, 나의 신앙은 나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냐면 완전히 불신앙이 되지만, 그러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신앙적인 것을 보였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부족했죠. 그런데 이 라합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모세 시대와 비교하면 불신앙적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제 염려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이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라합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지금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지금 라합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일 되어진 것을 그냥 그거로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되심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이런 태도고, 정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얼마나 잘 잊어버렸는지 모세가요 신명기를 쓰면서 신명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도 잘 잊어먹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장이죠, 챕터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믿음의 삶이 아닌 정말 불신앙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아까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미스테이크나 실수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놓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실패했는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냐를 고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 기념비가 자기들 세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다음 2세, 후세대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기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이렇게 하고도 묻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뇨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한 자기 세대에만 기억해야 될 바가 아니라 자기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이 되어야 될 것이 그리고 그들을 기억시켜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행하신 것을 목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한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증거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한 이 사건, 그것으로 어떻게 되다가 보니까 우연히 되다 보니까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놓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이 사건은 나 혼자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세대를 위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우리 열둘 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 바로 그 제사장들이 굳게 선 그곳에서 임재 현장,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그 자리에서 취한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기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자기들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내 후세대들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전승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나 혼자만 나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이 전파자로, 이 전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유업으로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후세대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돈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산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이 남겨줘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부모가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 것을 보고 자녀가 그것을 따르고 부모의 신앙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우리들의 또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후세대들에게 표징이 된다, 사인이 된다,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 사인,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역사하신 그 사인, 표징을 여러분들도 가지면서 후세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시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세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에게 임팩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후세대에게도 자기 자신들에게도 자신들을 위한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한 가지는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우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기념비였죠. 12개의 그 돌 12의 그런 기념비. 이제 돌 12개 또 다른 기념비. 합쳐서 24개의 기념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우라는 기념비가 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 임재 현장에 또 돌 12를 세웁니다. 여러분, 왜 돌이 요단 강이 있는데 이제 다시 제사장들이 이제 그 다시 길갈이라고 하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곳은 다시 물이 흐르는 곳이 됩니다. 요단강이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 되어버릴 이곳에 다시 또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게 되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념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야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를 세울까요? 물론 우기 때는 그것이 안 보이겠지만 건기 때는 뭐 물이 좀 빠지면 기념비의 그 끝자락 그 탑 부분은 이제 보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기념비가 잘 보이지 않는 기념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는 그런 기념비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 기념비가 보이건 안 보이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요 임재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아 그래 맞아 저곳에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넜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곳을 우리가 건너갔지 하고 그 요단강에 바라볼 때마다 그 기념비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할 수 있는 기념비가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고이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이 돼야 돼요. 단순히 어떤 그 시점에서 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변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장소와 때와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흔적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그 흔적밖에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의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되어서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기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12개를 여러분들 소중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 되어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2절에 보면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부릅니다. 이 각 지파의 한 사람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겠죠. 물론 그 지파의 제일 뭐 우두머리, 두령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지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씩 그 12명이 돌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돌만 딱 취합니다. 12개의 지파지만 돌은 하나씩 취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2개 각기 다른 지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12개의 지파가 하나 한 몸을 이룬 통일성을 가지고 통일된 그런 지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이 일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정말 다음 세대까지 전파하는 이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백성 열두 지파에 한 사람씩 차출해서 택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곳에서 또 열두를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열두이라는 이런 그래서 한 도를 취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된 이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난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갑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기업을 얻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먼저 자기들이 다른 지파들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모세한테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이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자기들이 앞서서 건너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이 희생과 헌신이 하나된 몸 안에서 하나된 그 지체의 의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는 이 열두 사람이 한 돌씩 하면서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획일적이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자손들 앞서서 건너가고 이런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4만 명가량이라는 이런 이 병력이죠. 군대죠.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호와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런 헌신, 희생, 하나된 모습 바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모습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전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념비가 있어요. 돌 한 개씩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를 취해서 결국 내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지파다. 열두 개 각기 다른 지파가 있지만 하나된 지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공동체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면서 여기서 행진을 합니다.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건너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요. 이것이 믿음의 행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자문자답하시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전적인 그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 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믿음의 기념석을 기념비를 세우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